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은밀히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상대방을 한없이 작게 만드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질문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 질문이 바로 요즘 기도생활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이랍니다. 이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면 그 누구라도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 질문을 받으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양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 또 기도를 큰맘 먹고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듯 그냥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작정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기도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없는 것인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로 입에서 기도가 안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신 것을 보니 그러면 우리가 굳이 꼭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랍비들이 써놓은 기도문이나 또는 자기들이 모시는 스승이 또 써놓은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영적인 스승들의 기도문을 받아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치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문을 주셨고 그 기도문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 배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들과는 다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들과 다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주신 기도의 표준이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주기도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라는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후에 곧바로 주기도문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신자들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먼저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기도에 대한 태도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시리즈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차범근 감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범근 씨가 1997년에 국가대표 감독이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전 감독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인해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차범근 감독은 온 국민의 관심을 이제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매스컴들이 쫓아다니면서 저 차 감독을 비추겠습니까? 그런데 저 차 감독이 자주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전이나 경기 후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차범근 감독은 참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 김영옥 교수가 한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기고를 하였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그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나는 골이 터질 때마다 카메라는 열렬히 기도하는 그대의 모습을 비춘다. 이제 그대는 빌리 그레함을 능가하는 세계적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대는 전도사가 아니라 축구 감독이다. 그대가 이끄는 축구팀은 교회 사설팀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팀이다. 그대는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할 공인이다. 예수는 무어라 말했던가?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독교의 사랑 실천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다. 말끝마다 주님의 은총을 들먹이는 그대의 행태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아니오 한국 기독교의 병폐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가 말하는 주님의 은총 때문에 소외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이 더 큰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란다. 뭐 다소 긴 것 같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찌 공인이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기도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차 감독이 이 카메라 앞에 기도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영옥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차범근 감독이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차범근 감독이 기도하는 것은 골방이 아니라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차범근 감독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로 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존경으로 한껏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매우 높은 가치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선망이 대상이 될수록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종교적 사회가 아니니 차범근 감독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명성이 기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외식하는 기도를 차범근 감독의 기도에 직접 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로 인해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지적한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 자세와 기도 장소를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보통 세 가지의 자세로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무릎 꿇는 자세, 엎드린 자세, 그리고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건 역시도 기도의 일상적인 자세이니 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서 절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회당도 거리도 전혀 기도할 장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하포크리테스는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도로 보지 않고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연기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명예를 드러피려고 하는 자신을 향해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가 아닌 연기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이 달라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은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그 기도의 주된 장소가 뜰이나 들녘이었지 골방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록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골방 그 자체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방이 갖는 은밀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장소로 골방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골방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굳이 골방이 아니더라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에 있는 기도원이 물론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운전하는 차 안 그리고 출퇴근하는 기차 안에도 그리고 심지어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 앞도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운전하는 자동차 안이 기도의 골방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퇴근 운전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트래픽으로 인해서 차가 더디가게 될 때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들 그리고 제가 설교해야 할 여러 가지 설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생각도 주시고 또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눈물도 주시는 경험도 합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시간이 정말로 트래픽으로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은밀한 데이트를 하는 데이트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이 갖는 은밀함의 핵심은 하나님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물리적인 골방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쏟아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다른 기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기도자의 태도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말씀 7절을 보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단어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바텔레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바르에서 왔는데 그 바르를 영어로 바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블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를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로마가 어느 나라를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운드가 바르바르바르바르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그들의 말을 바르라고 했고 그 바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어로 바베리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야만인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인의 말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언부언 즉 바르바르인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의미 없는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숱한 의미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아무 말 대잔치가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 450명이 맞붙었을 때의 그 장면인데 거기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루 종일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슬람에서 알라 엘 알라 알라는 신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기도를 무려 3,000번 이상 반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나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말을 하여야 신이 응답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자와 마음에 상관없는 많은 맨들을 내뱉는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한다 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지성이면 감천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도 내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이 기도를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한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하는 이 딱 세 번이 아니라 삼세 번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주원 부원의 기도를 지적하신 것은 기도의 반복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의미 없는 말들의 계속된 반복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에, 그 기도 안에 기도자의 마음이 올바로 실려있지 않는 무한 반복은 중원부원의 이방인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를 무한 반복시킨다는 어떤 기도원의 기도 역시도 이방인의 중원부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너무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뜻의 단어의 의미는, 그리고 그 단어의 뜻에 진심을 담은 기도자의 마음은 없고 단지 방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즉 마음을 쏟아놓는 동시에 중원부원하지 않는 간결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단서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그 아버지가 내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기도는 상당히 은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간 자녀는, 특히 어린 자녀들은 절대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앞에 있는 아버지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앞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아버지가 되면 이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의 아버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을 가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절에 너희 아버지는, 즉 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할 말 못할 말이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솔직합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라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살려달라라는 기도에서부터 나는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 왜 숨으셨느냐? 라고 따지는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시편을 강의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에게 먼저 시편을 일깨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자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신 것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교수님 왜 이렇게 시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징징대는 겁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 학생의 표현대로 징징댄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 앞에서 징징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니 내가 징징대며 말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없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내 골방,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2인칭 단수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니 은밀히 친밀하게 기도하고 속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건 왜 주시고 이건 안 주셔도 되고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간결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걸쳐 보시게 될 주기도문이 굉장히 간결한 기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청원으로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뺄 것 없고 어느 것 더 할 것 없는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갖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긴 말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내 아버지임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는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보아서 모든 기도에는 상이 있으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상급은 다른 상급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얻게 하고 염려 대신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영적인 복의 상급을 말합니다.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더 이상 염려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이유 없는 자신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이렇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 감사와 자신감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늘의 축복으로 마구마구 내 영혼의 상급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서두에 차범근 감독으로 시작을 했으니 이제 차범근 감독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차범근 감독이 일간지에 실린 이 김영옥 교수의 기고를 보고 그 다음 날 자신의 입장을 일간지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역시 생략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나면 한가한 시간에 나의 신앙의 문제를 설명해야 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김영호 교수의 글을 읽고 답변을 하게 되었다. 무조건 잘 싸워서 무조건 이겨주기를 바라는 게 모든 국민의 바람이고 그 기대와 희망을 해결하고 충족시켜줘야 하는 게 국가대표팀 감독 바로 이 자리다. 국가대표 감독은 김 교수나 나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자리다. 때로는 가슴이 점여올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어 자다 말고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를 앞두고 숨이 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그러나 경기 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한 번도 김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한 몸짓을 보이기 위해 그래 본 적은 없다. 이전에 감독은 월드컵을 앞두고 중압감에 입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유럽의 많은 감독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지금처럼 숨 막히는 때에 나 역시 마음이 쉴 곳,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기도하는 형식이나 모습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감독이 글도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 차범근 감독의 기도는 감독이 말씀한 대로 승리를 위한 강구도 아니고 종교적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은밀한 골방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기도하는 장소가 골방이 아닌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이었지만 정말로 그의 기도는 간절한 골방의 기도였습니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마음을 쏟는 기도를 이 차 감독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상급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은밀한 기도가 되고 절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상급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